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일주일 동안 작정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링 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저도 구원 이후에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연속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나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거듭났다는 이 사실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상충된 다른 이야기입니까?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성령님 혼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소무화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 조명하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원이요, 어떤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한다.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또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충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상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는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문맥을 보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시와 찬미로 찬양하고 다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리의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단순히 내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나의 삶을 지배하는, 다스리시는 그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있는 영원한 능력의 올마이티 워드 갓,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게 되면 내가 누군가, question,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구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육체, 인간의 모든, 믿건 안 믿건 모든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 실존의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한다는 것, 여러분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그 허물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은 자살하고 싶은 굉장히 이상한 충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허무하다는 것, 그것만을 제시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나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나의 실존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이 나의 실존이고 나의 인생에서의 가치다라는 걸 압니다.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실존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 참된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허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영 있는 말씀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이 허무한 인생에서 참다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참다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의 삶이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 실존의 가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를 한번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 허무한 이 실존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자문자답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 복음에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악된 삶의 방식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버린 것은 버린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전환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고 알고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면 더 이상 나쁜 것을 취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쁜 것을 알면서도 나쁜 것을 계속 취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히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쁜 것을 가지려 해요. 여러분도 혹시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나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나쁜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 나쁜 것을 계속 추구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나도 곤란한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1절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안 좋은 죄악된 삶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죠. 추구하려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실존의 허무한 그런 삶 가운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취약된 삶을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삶의 방식과 가치와 그런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Put off, put away, get rid of.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버려. 헬라어에는 버린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하고 다른 게 영어는 therefore, 그러므로가 먼저 나오지만 한국말도 그렇지만 버려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취약된 삶, 왜 이런 취약된 삶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주지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다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런 취약된 삶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버린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티데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어버린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듯이 예전에 죄악된 삶의 그런 안 좋은 삶의 그런 방식과 죄악들을 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완전히 벗어버린다. 다시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의 삶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말이 버리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 완전히 전환되고 변화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어떤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악독이라고 합니다. 악독. 여러분 악독. 어떤 게 악독인가요? 영어로는 malice라고 합니다. All malice.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을 뜻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이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대해본 적 있으십니까? 악독의 마음. 이건 좀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악독한 마음. 그리고 괴율이라는 게 있어요. 괴율. 영어로 보면 deceit라고 하는데 deceit 이 말이 거짓이란 말인가라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거,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여튼 속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세 번째, 외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hypocrisy라고 그러죠. 이 hypocrisy란 말이 또 hypocrite 외식자 바리새인들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어떤 행동이죠.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내용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투기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행복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의 속담에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 될 때, 행복해할 때 배가 아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대화를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은 뭐 무슨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자랑을 하다가 뭐 자기 자녀들 자랑하고 막 잘 좋은 일 막 자랑을 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걸 막고 그걸 맞장구치면서 아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아 그런데 있잖아 내 뭐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뭐 막 얘기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자랑을 하는데 한쪽에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에 대한 반응이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자기 딸과 자기 아들 자랑을 바로 뛰어나와요. 아, 대단하시네요. 남의 잘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막 하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고 너만 잘났냐, 네 자식만 잘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받아주고 아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군요.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한몫을 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비방이 어떤가요? 비방이라고 다섯 번째 말합니다. 이것은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뜻하고 있어요. 남의 악평, 악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이 비방. 여러분 비방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 비방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비방이라는 게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해도 그것은 비방입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무조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이 의도성을 갖건 없건 간에 그냥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덕스럽지 못하고 비방하는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누구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런 데 있잖아 뭐 이거 뭐 안 좋은 일을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같이 비방하고 같이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러고 비방합니다. 근데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Whoever gossip to you will gossip of you. Whoever gossip to you will gossip of you. 누구든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가십하는 사람들 먼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와가지고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뒷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먼저 비방한다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이라고 합니다. 너무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허그리? 동의하세요? 예.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거 경험적으로 목회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막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담화하고 막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비방하다가, 그러다가 좋으면 좋지만,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지는 경우는 그들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목사한테 와서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어쩌고 됐어, 했습니다 하고, 언제는 그렇게 좋던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한테 비방하는, 다른 사람들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저한테 비방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못하지만, 저한테 어느 성도님이 아주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저한테 누구 성도님들에서 비방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비방하시면 여러분들 크레딧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를 언젠가는 비방할 것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비방하시려고 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고, 비방하시려고 하지도 말고 비방도 하지 마시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자체가 사람들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죄를 좀 분류해 본다면, 이 악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마음으로 하는 죄, 악독한 마음. 괴율, 외식, 시기는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행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비방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도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스무드하게 잘 하셔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대인관계를 잘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죠.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잘해야지 교회에서 비방하지 않고 다툼이 없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긋남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서로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옷을 벗어버리듯이 완전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러한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 악독, 기만, 외식, 모든 비방, 시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있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서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게 내 가족에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짓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 자녀를, 내 아들, 딸을 사랑하면서 거짓이 있는 채로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거짓 있는 채 사랑하시는 부모 봤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짓 있는 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면, 모든 악의와 질투, 시기, 분쟁, 비방,
외식, 기만, 악독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없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말로는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그 내면에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적인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 저거 나를 보고 혹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를 우리가 다 한두 번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기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 비방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해본 사람이 말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죄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삶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러한 삶을 반복적인 이러한 삶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버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버린다.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거듭 반복하는 죄와 타협하면 컴프라마이스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고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잘 안 버려져요. 예전에 과거에 그런 죄악된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 우리가 또 죄를 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죄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자복할 때 여러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은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리들이 하는 그런 사랑. 바로 끼리끼리 사랑을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짓되지 않은 참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다시 생각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옛사람, 옛성품들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받는 상태가 바로 죄를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통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심령이 계속해서 renew 된다. 새롭게 갱신된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반복적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새로워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다시 새로워지고 내일 또 다시 새로워질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고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만이 과거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삶이요 완전히 전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과 이후에 주님을 알고 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취약된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자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자랍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젖,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 모유를 얼만큼 아니면 우유를 얼만큼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모한다는 말이 영어 NIV 성경에는 갈망한다, crave라고 되어 있어요. 갈망한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 모유, 우유를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베비였을 때 모유를 얼마나, 우유를 얼마나 갈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못하시니까 저기 있는 뒤에 있는 베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베비들,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유를, 얼마나 젖을, 엄마 젖을, 얼마나 우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왕성하게 엄마 우유 없으면, 모유 없으면 안 돼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은 매일매일 같이, 건강한 아이라면, 건강하지 아니한 아이라면, 아프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아이면 아이일수록 엄마의 모유나 우유를, 엄마가 주는 우유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갓난 아이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무엇을 갈망하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3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거듭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 받았느니라 라고 계속 말하면서 끌고 가는 논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말씀의 젖을, 말씀을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라, 그리워하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우유처럼 우리 신자, 갓 태어난 영적인 신자들의 가장 필요한 성장을 성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갓난 아기들 같이, 물론 예수 처음 믿으면 다 갓난 아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갈구할 때, 갈망할 때는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같이 될 수 있어요. 갓난 아기가 돼본 적이 없는데 갓난 아이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갓난 아이가 돼야 돼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한 거, 죄악된 그 삶을 다 버리고 비방과 질투와 시기와 악독한 마음들, 괴훌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회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받을 때, 새롭게 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과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갓난아이가 같이 여러분이 비로소 바로 그런 영적인 심성을, 그런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갓난아이의 본성은 뭡니까? 갓난아이의 본성은 이 엄마의 젖을, 엄마가 주는 우유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본성, 영적인 본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 갈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들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오늘 구원 받은 것을 끝납니까? 예수님 믿고 오늘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은혜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람이, 성장이, 성숙이,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말, 이런 취약된 삶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따라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완전히 전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삶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그 자체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뭘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줘요. 성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 부모가 볼 때 어떨까요? 자라지 않는 아이는, 키가 크지 않고 몸이 안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볼 때 가슴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냇가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놀라운 성령의 결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성도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자라지 않게 되는 걸림돌 죄가 있으면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죄와 타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병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병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자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생수 되신 그 예수님을 맛보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된 삶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자라가는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주의 선하심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언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듭났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성품 가운데 살면서 정결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대충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질투 시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다 꺾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삶이 회개자의 삶이고 그런 결단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인자를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자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랑 가운데, 성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여러분이 더욱 많이 맛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떤 맛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더욱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가 채워지고 맛봐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다 substitute, 대체품이에요. 대체품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참 만족은 대체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인자하신 그 말씀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삶이 믿음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그 말씀으로 모든 취약된 삶을 버리고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말씀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인자를 경험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선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하심과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가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 왕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립니다. 곤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곤란해서 역경의 상황,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의 심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 deliverance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서신서를 썼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서신서를 썼을 때가 언제였죠?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로 죽고 믿음을 지키다가 콜로시엄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은 몰라하고 힘들어했던 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으로 자라고 갈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것이다. 언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잘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테이스트 맛보게 하십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맛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 때문에 시시해서 세상의 맛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맛, 은혜의 맛, 인자의 맛,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곤고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런 맛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